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게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감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말하는 것들과 전혀 반대가 되는 논리를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되는 논리 앞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갇혔습니다. 바울이 갇혔는데 바울의 그 갇힌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경쟁자로 또 미워하면서 또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거 봐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갇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소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갇힌 것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부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도는 달랐는데 그런데 결과는 똑같이 나타났어요. 바울을 아주 속 시원하게 고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을 내었고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의도는 달랐지요. 그 방법은 달랐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갇힌 것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투옥된 것에 대해서 반응이 달랐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물론 복음의 전파가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리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치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성경이 반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감옥 속에서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지금도 기뻐하지만 앞으로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어떻게 기쁨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감옥 속에서 기쁨이 가능할까? 보았더니 가능한 이유가 바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면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낙심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가 있기 때문에 19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참 힘들면 낙심부터 되는 분들이 계시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또 중보 기도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에 보니까 fix on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확대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께 먼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온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감옥에서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사는 것, 죽는 것, 뭐 죽든지 그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감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는 길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니까 이 감옥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 책에 보면 마귀를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마귀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마귀는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 유연함이 없어요. 그냥 말을 하면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이런 영화를 보시면 마귀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이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아주 어두컴컴한 데서 얼굴도 드러내지 않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마귀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꽉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여러분 유연한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 속에서는 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타난다는 걸까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정말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기 후반부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가시밭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 향기가 날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있으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 달라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우리가 구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니까 달라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역설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 가운데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품고 나아갑니다.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올가매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이 굳건한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세상 속에 하나님 유혹 속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사역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